28일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힘과 도움이시며 생명과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갈급해하며 주님 앞에 나온 저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간단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현은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매주일 일부 예배와 EM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고요.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 녹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 들어오시자마자 왼쪽에 체온계가 있습니다. 비접촉 체온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전에 꼭 온도 체크하시고요. 체온의 정상 범위가 99.5도 이하라고 하고 또 그 온도가 또 너무 높으면 다른 분과의 접촉을 좀 조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시겠지만 지금 이 플로리다뿐만 아니라 많은 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건강을 조심하시고 예배당 들어오시기 전에도 꼭 손 닦으시고 나가시면서도 손을 닦고 나가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시고요. 여름 수련회, 유수 여름 수련회가 이제 내일부터 4일 동안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안전한 여정과 또 행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 학생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또 갈 수 없는 학생들, 청년들도 있는데 그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매주 수요일 뉴시티 교리문답을 유튜브로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면 들으시기 힘드실까봐 20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면서 교리를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묻고 대답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성경 읽기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7월 두 번째 주부터 친교실 바닥 및 주방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모든 공사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리다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도록 또 유수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확산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허락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수 여름 수련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오는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 함께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각자의 처소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한 근심 걱정과 두려움에 처해서 저희 모두 힘든 시간을 지내며 왔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 세상 속에 살면서 욕심, 교만, 또 유혹, 이기심 등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랜도 제1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예배를 지켜주시고 영혼 구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소망 중에 끝까지 인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 말씀을 꾸준히 배워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시며 찬양과 기도 생활에 게으르지 않도록 손 꼭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일에는 EM 청소년들 여름 수련회를 갖습니다. 여행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EM 다음 세대를 교육하시는 타드 또 백기 전도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7월 달에는 저희 교회 부엌 수리와 또 친교실을 아름답게 단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잘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삶과 가정과 사업체, 직장을 보호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주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후원 선교사님 복음사역과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시옵고 말씀 듣는 저희는 평안함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 각자의 기도 제목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사랑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사랑을 가장 우선적이며 가장 높은 단계의 수준으로 여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갈등과 부조리들이 다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또는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죠. 옛 어르신들 중에는 부모가 짝을 지어주셔서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결혼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선을 처음 봤을 때 참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분명 시작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온전히 또 계속해서 또 아름답게 유지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부부의 관계가 또 가정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제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산다. 의리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믿음이라 정, 뭐 신뢰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서로를 증오한다면 절대로 생길 수 없는 감정이겠죠. 분명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거나 TV에서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 속에 우리의 사랑의 감정들이 또 사랑의 의지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러한 믿음이나 정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미 사랑이라는 감정이 또는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욱더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겠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말 한마디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부모가 사랑하며 안아줄 때 자녀들은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도 아마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사랑이겠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 존경과 공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언제나 쌍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 사랑이 표현될 때 서로의 관계가 더욱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사랑과 그에 따른 희생만을 요구한다면 올바른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또한 그것을 당연하게만 여긴다면 그것은 서로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도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겠죠.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싶다. 또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올바른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부 사이이든 부모와 자식 사이이든 또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이든 친구와 친구 간의 관계이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향해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지고 또 행해질 때 그것은 더욱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안 하면 더 모르겠죠. 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계속해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옛날 노래 중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나오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 노래를 다 알 것 같은데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죠? 모르는 척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좋아했지만 표현하지 않은 거죠. 서로를 사랑하지만 나타내지를 않은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척 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는 사랑이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단순히 이것이 말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고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어떤 가치는 말과 삶이 동행돼서 표현되어질 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죠.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척하거나 아닌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합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내게 주신 또 내게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출산을 앞둔 부모가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집을 채우고 준비하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을 완벽하게 만드셨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랑으로 운영되게 하셨고,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라고, 사랑하며 살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모였다라는 단어는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결합하여 모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논쟁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15절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결의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찾아와서 논쟁을 벌였는데 어떻게 보면 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물러갔던 이 사람들이 또 사두개파 사람들도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의기투합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율법 선생 하나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교사가 율법교사로서 어느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도 오늘 보면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도리를 가르치는 유대 교사들에게 사용되는 선생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도리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어떤 율법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굉장히 일리 있고 정중하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나 사실 이 대답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의 올무에 걸리게 만들만한 그런 질문이에요. 유대인에게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613개의 율법 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248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게 365개. 두 개를 합해서 이제 613개인데요. 그러면 덜 중요하게 여기는 365개를 뺀 나머지 중에 어떤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도 이거는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반박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주저없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 즉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강령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매달리다, 의존하다, 요약하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구약 성경의 근본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정신에서부터 나왔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속에서 파생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어요.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이라는 곳으로 시내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율법 열 가지를 보통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열 가지의 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십계명 안에 들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계명들의 파생돼서 나온 것들이 613가지의 계명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 주셨는데 그 19장 18절 앞부분에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뒷부분에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율법서와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자세와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교사와의 대화 속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37절부터 자세하게 나와 있죠.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과 이 단어의 배치가 다릅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으로, 온 목숨으로, 온 뜻으로. 영어 성경하고 배열의 순서가 같은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온 마음으로, 온 목숨으로, 온 뜻을 다해서 라는 말씀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마음은 가식 없는 내면의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숨은 우리의 호흡을 의미하죠. 그리고 뜻은 생각, 지각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느끼며 갈망하는 기능의 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렇게 너라는 표현이 이렇게 조금 나와 있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는 너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합니다.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섬겨야 될 그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나와 인격적으로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온 힘과 나의 온 몸과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다는 말은 모양과 힘과 권세 등이 동등한 두 사물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성질이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첫째와 마찬가지로 둘째도 사랑하라는 메시지로 압축됩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레위기 19장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쭉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이웃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본다면 나와 사이가 좋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공동체 안에는 내가 원수 맺을 만한 사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 이웃들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 바로 뒤에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비유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율법사가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도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다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을 받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율법사에게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사가 그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결국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중에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의 이웃이 우리가 되어주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되새겨봐야 합니다. 여기서 내 자신, 즉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즉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노예로 살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소망 없던 삶에서 소망을 얻게 된 삶으로 바뀌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나를 구원시킨 그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던 내가 이제 소망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 내 삶에 나타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밤에는 나의 앞길을 밝혀줄 불기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매일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나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게 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연약함으로 더욱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 받은 나처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나의 그 모습으로 그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 자신과 같이 이웃 사람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나의 이웃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삶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모든 찬송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 그리고 나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늘 찬양을 합니다. 시편 50편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십시오. 종교적인 생활이 아닌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들을 늘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사랑하기에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찾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꾸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더 기쁘게 해줄까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끝없이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좋을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행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찾아지고 행해지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내가 복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고 자신들이 그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자신이 그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자신을 팔 사람, 조금 있으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사람, 조금 있으면 자기를 버리고 도망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실 것을 각오하며 떡을 떼어주신 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죽음 이후의 삶을 보험 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도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기에 힘듭니다. 더불어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나와 똑같이 성질 있고 자존심 강하고 잘 변하지 않고 어찌 보면 가망 없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이 사람이 참 몇 년을 나랑 같이 살았는데도 똑같다 이렇게 느낄 때 아니겠습니까? 분명 이때쯤 되면 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을 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 자신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참 그런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이 쉽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권위 논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들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질,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시는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을 나의 힘을 다해 나의 목숨을 다해 나의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받고 용서받은 나의 삶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율법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계명임을 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고난의 길을 가라라는 말씀으로 들리기보다는 너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삶이 고난의 길을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게 하신 이들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가족을,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계명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두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들이 나왔음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삶이 법적, 율법적인,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온 생명과 나의 모든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게 하신 사람들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가망 없는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그 긍휼의 손길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가족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모든 삶의 길 속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어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늘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사랑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온 세계 위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